자,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또 우리 옆에 가족들과 한번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여기서 모인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에 집에 가면 반드시 뉴스를 봅니다. 지난밤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뉴스를 켜면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서 뉴스가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다 얘기를 합니다. 지난밤 동안, 지난 하루 동안 또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생겼는지 다 숫자로 주별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느 날은 TV를 켰는데 야 하루 동안 저렇게 환자가 많이 발생했나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망자 숫자더라고요. 야 참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참 무섭고 슬프고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참 어려운 상황 중이지만은 서로 용기를 주려고 하고 서로 위로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요리사 출신의 사업가는 이 병원에서 밤새 쉬지 못하고 환자들을 돌보는 병원 의료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100인분, 200인분 이 정도가 아니고 그분 말로는 하루에 14만 끼를 대접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식사를 한 끼라도 대접을 받으면 큰 힘이 날 것입니다. 참 고맙다. 이런 용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적절한 위로는요, 큰 힘이 되거든요. 또 어떤 할머니가 양로원 에서 격리되어서 계시는데 그 2층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손녀쯤 되어 보이는 두 청년이 공사장에서는 리프트를 빌려다가 그걸 쭉 타고 올라가가지고 2층 창문에 할머니 보는 데서 할머니 생일 축하한다고 해피 버스데이 노래를 부르는데 창문 안쪽에 할머니가 손으로 눈을 가리든지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 이 경우에 합당한 이 위로는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어려움을 막 극복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또 자기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슬픈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슬퍼서 사람이 미칠 지경이 되는 그런 슬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위를 돌아보면 그걸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의 위로가 있고 용기를 주고 막 세워주는 그 배후의 중보의 기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그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군가 죽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정말 슬프죠. 정말 아픕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덜 슬픈 게 아닙니다. 그 아픈 것은 똑같고 슬픈 것은 똑같습니다. 칼에 베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덜 아픈 게 아닙니다. 똑같이 피를 흘리고 똑같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나면 가슴을 칼로 베는 듯한 아픔이 있는데 그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있는 것입니다. 예, 다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덜 슬프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 것이고 또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데 이게 왜 교회의 큰 문제냐? 그것은 어떤 면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신앙이 너무 순수해서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얼마 안 돼가지고 어립니다. 어리다 보니까 신앙이 굉장히 순수해요. 어떻게 순수하냐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 기다립니까? 지난주에 주님 간절히 오시기를 사모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바빠서 이런 건 생각 잘 못할 때가 많은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참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성도들이 살아있을 때 주전 50년 정도 됐는데 그때 주님이 오실 거라고 막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잠시 잠깐 후에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성도들이 살아있을 때 오실 줄로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수했습니다. 이 순수한 신앙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이제 이런 게 문제였습니다. 같이 있던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시면 탁 주님 손잡고 하나님 나라로 탁 영광 중에 들어가는데 이거 죽은 사람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그저께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죽으신 분은 주님의 손잡고 어떻게 천국 가느냐. 이거 못 가는 거 아니냐. 영영 아버지는 버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천국 가고 아버지는 영영이 그냥 버려짐을 당한다 본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금 이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이 뭘 잘 모르고 지금 슬퍼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를 때는 막 절망하고 낙담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할 때는 진짜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 죽었으면 슬픈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슬퍼하되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는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처럼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슬퍼하기는 뭐 슬픈 일을 만났으니까 슬퍼하기는 슬퍼하지만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없는 사람이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없이 죽은 사람이 진짜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없이 죽은 사람은요 정말 끝장입니다. 끝장. 영원한 어두움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